방금 저희 교회 소식 말씀드리면서 종려주일이 오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력으로 우리가 종려주일, 팜선데이를 얘기하면 이 종려주일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모여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일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에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건 사람들이 외쳤듯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오셨고요,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그들이 원하는 정치와 국가적인 독립을 선물해 줄 메시아 정도로 반겼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기억하는 이 종려주일은요, 이처럼 사람의 무지를 넘어서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와 은혜를 송축하는 날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보는 말씀이, 그런데 출애굽기, 우리 제가 좀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또 출애굽기에 이 말씀 부분을 이제 보는데요. 이 부분은 출애굽기에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11장에는 이제 이 모든 마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애굽의 모든 마지의 죽음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살피려고 오늘 부분을 다른 신약의 부분을 찾지 않고 계속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보게 됐는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살피시면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는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들으셨죠. 또 종종 말을 하시죠. 그래서 구원이란 말을 우리가 항상 보고 듣고 묵상하고 말하고 전파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기억해 보시면 어떠세요? 어떤 분들이 그 깊은 우리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친근하게 얘기해 주는 가운데 이 구원이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 알려줬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전에도 구원이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살면서도 우리는 이 구원에서 더욱더 자라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접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의미를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익숙한 말이지만은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지나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저희들이 이 애굽 모든 장제의 죽음을 잘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뭔지 잘 이해하시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을 읽으셨는데 본문을 읽으시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이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 잔혹하다거나 그게 어떻게 공의롭지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제 질문에 성경적으로 바른 답을 하시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 자신은 누구인지, 그리고 삶과 죽음이 과연 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에서 자꾸만 흘러나가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써드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삶과 죽음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믿으시죠? 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 즉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마음을 먹고 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생명이 사라지고 생명 대신 죽음이 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했던 것이죠.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다 먹었다 하는 것은 그저 그냥 금지된 어떤 그런 것을 먹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욱더 깊은 그런 의도에는 사람이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은 것을 받아들였던 것은 바로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이 내 생명과 내가 내 생명은 내 것으로 내가 주장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삶과 죽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은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영의 죽음이 옵니다. 자, 그러면은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죽음과 연관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이란 죽은 사람에게 다시 생명이 주어지는 일입니다. 구원이란 다시 생명, 하나님과의 연합에서만 오는 영혼의 생명이 다시금 주어지는 일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만이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시라는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영원할 수 있다고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렇죠.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 요즘에 유행어처럼 막 얘기하죠. 아브라함처럼 120세가 아니라 계속 살 수 있다. 과학의 힘으로 살 수 있다. 그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일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접하는 그런 세상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야기나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영원할 수 있다. 그렇게 반역했을 때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생명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 하나님이 지어주신 몸도 흙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게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신과 영혼 모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생기와 생명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처럼 지금껏 존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주이고 보존자 되심을 거부해 온 겁니다. 마음에 품는 생각들 속에 스스로 인생 주인으로 행세하는 생각들과 이 행동들, 네, 그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곧 우리가 죄라는 말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그 모든 의도,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들, 그것이 바로 죄라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죄가 왜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 하나님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 결과 사람의 결국은 죽음을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한번 죽는 거 뭐 사람 뭐 한번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세상에서는 얘기합니다. 한번 살다가 그냥 죽으면 다 잊어버리고 뭐 존재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지고 그 다음에는 모른다가 아니죠.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합니까? 심판이 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내가 만드는 목적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따르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나요? 사람은 계속해서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대신 자기 인생을 세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세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십니다. 사람 스스로 회복의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을 내주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 그 회복의 길이 바로 내가 곧 길이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해버린 모든 죄와 죄의 결과를 자신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번 금요일날 저들이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내용입니다.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불의한 자들을 위해 즉 우리 같은 죄를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의롭다고 했었던 그러나 사실은 불의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실 수가 있기에 하나님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때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에 내리신 모든 장자의 사망과 그런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스라엘에 알려주신 건 이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회복하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있었던 고대 이집트에 있었던 열 가지 재앙을 그저 기록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사람의 삶은 무엇인가, 그들이 회복하는 그런 길은 무엇인가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여주셨던 사건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는 이 마지의 죽음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라 명하시죠.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나의 백성을 노예로 삼지 말아라. 자유하게 나는 그들을 지었으니 그들은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노예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하십니까? 이집트의 모든 마지의 죽음이 심판으로 내린다. 죄의 삭슨 사망으로 온다.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11장에 이제 오늘 7절까지 읽으셨는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서 이 모든 이적을 행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바로가 그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자, 모세 아론이 그 전에 그 아홉 가지 재앙들을 다 계속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일으키는 그런 일을 보게 하죠. 애굽을 향해 그 아홉 가지 재앙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재앙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집트와 바로에게, 좀 더 넓혀서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견주어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세상의 시스템과 리더들을 향해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고를 한 번만 주신 게 아니라 몇 번이나 주세요? 반복해서 아홉 가지나 계속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계속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주셨을까? 반복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을 또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정말 한이 없으신 분이구나. 사람들은 한번 경고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너는 아웃이야. 그렇게 하기 쉽죠? 너는 내 인생에서 아웃! 잃어버리기 쉬워요. 나는 나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 엄청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 향해서 반복해서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생명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걸 걸지 말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반복되는 재앙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나시면서 과연 나는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가? 과연 나는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내가 더욱더 경험하면서 하는가? 그리고 나는 이 무덤 너머에 영원한 날에 소망이 있는가? 그를 살펴보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 추세를 보면은 전혀 그러지 않죠? 어떠세요?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장래, 이제 다가올 최첨단 과학 개발과 기술들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왜 과학은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을 더욱더 유익하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선한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과학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과학은 사람의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SNS나 그런 거에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거 보면 우리 성도님들 아마 틱톡이라는 거 아시죠? 틱톡. 예. 근데 이제 그 뭐 어른들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뭐 서브스크라이버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구독,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특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연령층들이 좀 어린 연령층들입니다. 청소년들이 틱톡 그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아마 우리 청소년들 뭐 손주나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있으면 얘네들 틱톡 어카운트가 아마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근데 틱톡 어카운트에서 요즘에 엄청나게 막 밀리언 뭐 뷰어들이 있고 그러는 그 내용들 아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인생 너무 진지하게 살지 마. 예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어때요? 적어도 우리가 윤리와 도덕성을 가지고 인생은 참으로 진지하게 살아볼 만한 것이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아니에요. Too serious.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지나간 세대들이나 그렇지 왜 우리가 거기에 묶여서 살아야 돼? 야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지할까요? 뭐 지나간 세대들이나 시리어스한 그런 어떤 신이라는 관계 속에서 있는 거지 I don't care. 그러고 살고 있어요. 많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 못된 것들 이렇게 할 게 아니죠.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절대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를 부각시키지 않아요. 뭐 죽는 거는 누구나 다 뭐 죽을 수도 있지만 그걸 왜 얘기를 하고 덮어버립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토픽 같은 것들을 보면 그냥 사람들을 끌어당겨서 그냥 거기에 몰입시킵니다. 그러면서 정작 사람 자신의 정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그런 질문에 그냥 딱 벽을 만들어 놓고 살게 만들어요. 그런 거 뭐 생각해?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게 하시는 거죠. 이렇듯 주님 안에서만 온전한 생명에 관한 그런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답을 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아시죠? 사람이 죽는 건 몇 퍼센트예요? 100% 확률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인 영원한 죽음을 죽지 않으려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신 분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오늘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다 만나셨습니까? 네. 이건 진지한 질문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 내 영혼의 주인이라는 고백 그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어떻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은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뜻하시는 바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때서부터 한마디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주님께서는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변화되는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살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어요. 그쵸? 호산나! 구하소서! 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들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알기를 원치도 않았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이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것과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금식을 우리 하자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린 거는 그냥 뭐 절기가 그러니까 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건강에 어떤 그런 그 심각한 그런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금식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딱 이틀 금식을 하시면서 정말 나는 과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진지하게 내가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주님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저의 삶이 있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더욱더 원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영혼과 연결된 소원이 있는가, 오직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열심히 근면하고 성실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의 근면과 성실과 나의 열정은 영원한 나라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어린 세대들도 그렇고 우리의 부모 세대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 연결되는 세대들도 그렇고 모든 세대가 주님께 돌아와야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금식하시고. 그래서 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금식하면 건강에도 좋대요. 예, 맞습니다. 건강에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우리 주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런 절기를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심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성도 간에 또한 흐뭇한 그런 교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한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한 시대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전 시대에 살지 않고 앞으로 올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시대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주께서 외치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신 행하라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또 연관되어 있는 모든 우리 주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 우리의 삶이 선한 일의 도구가 되도록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이 고난 주간과 부활의 복된 소식을 또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 저 그리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사람들 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